러덩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서식 톡톡. 허건 기자 모셨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네. 이제 곧 9월이고 9월 하면 추석이죠. 남북한 우리 민족 공통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작년 추석 된 날짜가 정확히 추석은 아니었지만 9월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남북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하기도 했고요. 올해 추석 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좋은 선물이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 한반도 소식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본 세계 소식 말고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라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세계 소식이라는 큰 주제에는 들어가겠죠?
네, 당연히 북한뿐 아니라 세계 소식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마 완전히 최근 소식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엉뚱한 주제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네, 생소한 개념일 수 있죠.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총칭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돈이나 금, 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반 재산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을 통해 재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식재산권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네요.
예, 사실 이제 재산권이라는 말을 두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 재산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이거는 자본주의 나라에만 있는 거다. 사회주의 나라에는 이게 있을 수 없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 주제로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북한도 최근 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북한에 계시는 일반 주민들에겐 알려진 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중 하나인 내 나라는 지난 18일 지적 소유권국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적 소유권국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김영철,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통일 전선 부장을 맡았던 북한의 고위 관료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름이 같네요.
아, 저도 그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뭐 지적 소유권국 국장 좀 급이 낮으니까 같은 인물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이 이름이 북한에는 좀 흔한가 봅니다.
아, 너무 많아요.
네, 참고로 남한에도 김영철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아,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아, 슈퍼 파워 하는 사람.
네. 네, 그런데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북한 매체 지적 소유권국이라는 조직이 처음 나온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그동안 안 나오던 조직이 매체에 등장했으니 아마 북한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중에 하나인 내 나라, 북한 일반 주민은 전혀 볼 수도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내 나라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있나요?
네, 이 글에는 지적 소유권 보호 사업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되고 있다.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소개 글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수정 또는 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을 막기 위한 감독 통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내 나라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4년 세계 지식재산기구 WIPO에 가입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국제특허, 국제상표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적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뜻이죠. 남북 간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남한에서는 예전에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부르다가 남한의 특허청이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지식 재산권이라는 말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면 어떤 말로 통일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식 재산권이 왜 중요한가요?
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신용창출, 신뢰향상, 수입증진을 실현하게 됩니다.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네.
쉽게 예시를 들면 제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 기술이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제가 만든 자동차를 분해하고 연구해보면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처음 만든 건 저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제 기술을 도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 내 기술이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못 쓴다.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영화에도 나오고 각종 물건에 다 새겨질 수가 있는데 인기가 좋다고 해서 원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가 만든 캐릭터를 허락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이것도 지식재산권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허 기자님이 만든 그 캐릭터를 제가 알아서 마음대로 썼어요.
네.
그럼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저한테 네. 돈을 주거나
아.
네, 뭔가 처벌을 받게 되겠죠.
아, 내가 개발한 것은 내가 사용할 권리를 갖고 다른 사람은 무단으로 쓸 수 없으니까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이 시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가 이제는 단순히 돈만 갖고 있다고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네.
네, 요즘을 예로 들지 않아도 당장 우리 생활 돌아봐도 지식재산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있다고 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만드는 방법, 이게 다 지식재산권입니다. 이 지식재산권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의 전화기 제조회사인 화웨이가 구글이나 다른 미국 회사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회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즘 북한은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물건을 만들면 다른 나라에도 팔잖아요.
네.
옛날 같았으면 다른 나라에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몰래 도용해서 써먹는데 요즘은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까 허 기자님께서 이제는 단순히 돈만 갖고 있는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북한도 그렇거든요. 돈은 굴려야 한다. 그만큼 기술을 배워갖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많이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특허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 특허의 정의는 조금 다르지만 나만 개념으로 특허를 설명해 보면요. 뭔가를 발명했는데 이걸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내서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특정인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특허를 낸 경우에는 그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를 내면 이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반대로 기술의 공개를 요구받습니다. 특허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 향상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특허가 없던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 기술을 사용할까봐 기술 전수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을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아예 공개해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대신 기술을 가진 사람에겐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게 특허입니다.
아, 이 특허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뭐 하약이나 이렇게 중요한 걸 만드는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도 그 기술을 배워주지 않았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특허라는 게 생기면 내가 이것을 만들어도 당당하게 그에 대한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특허라는 개념은 언제 생겼나요?
네,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공개된 문서에서 이 특허라는 개념이 처음 유래가 됐는데요. 법을 살펴보면 1474년의 베니스 특허법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1421년에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건축하는 데 적용한 기술에 특허를 낸 것이 최초의 특허로 알려져 있습니다. 1623년에는 영국에서 전매조례라는 것이 제정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특허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이 법이 생긴 목적은 왕실의 재정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독점권을 부여해 주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8월 13일 대한제국 특허령이 공포됐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당시 일본의 특허법을 빌려온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1910년에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기 전까지 기록을 보면 특허국에는 한국인이 2건, 미국인이 24건, 일본인이 249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특허는 정인호의 말총토수라고 하는데요. 토수는 토신인데 북한에서도 토시라고 하나요?
아, 북한에서는 팔 가리개?
어.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농장철이나 농촌동원 가면 그 앞뒤로 꼬무줄을 넣어가지고 입는데 저희는 그냥 아 진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걸 우리한테 넘겨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팔 가리개를 꼈거든요. 그게 토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말총으로 만든 토시인데요.
네.
네 정인호라는 사람은 1920년 구군단이라는 비밀단체를 만들어 조선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금운동을 하다가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는데요. 이 사람은 1938년 71세의 나이로 조선미술전 공예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말총으로 모자, 가방 등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었는데 동양특산양행이라는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특허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특허가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 특허보다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특허 그리고 상표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7건의 국제상표와 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와, 북한이 어떤 기술이나 상표를 국제적으로 등록을 했나요?
일단 국제특허는 아로니아 열매의 추출 및 제조법, 발전 시 로터 전기 출력 증가법, 나노 이산화 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복합 건축 자재 제조법 이렇게 세 건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기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출원한 국제 상표 7건이 더 와닿습니다. 금강산 관광 유치 회사인 금강산 국제 여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해서 우리에게도 유명한 5월 1일 경기장, 학용품 브랜드인 광명, 수산물 업체인 정원, 평양의 경공업 회사인 부성, 화장품 회사인 룡악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5월 1일 경기장 말고 혹시 들어본 것이 있나요?
아 사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뭐 은하수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은하수 세수비누 네.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뭐 갈매기 자전거 명사십리 자전거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국내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속에서 많이 통용되는 상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작년 말고 예전에
예전에 만든 거죠. 네.
네, 이렇게 특허만큼이나 중요한 게 상표인데요. 특허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특허 내용 듣고 방금 그거 듣고 뭔지 몰랐잖아요.
네.
네, 요즘 세상에는 이 기술 자체의 특허보다는 어디서 만든 것인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표가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굉장히 기발한 특허를 적용했는데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남한에서 뭐 삼성전자가 만든 텔레비전이 제 텔레비전보다 사람들이 더 알아주잖아요.
네, 맞아요.
상표가 다르니까. 네, 이 상표라는 것은 그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상품을 다른 것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호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것을 예를 들면 룡악산 상표가 붙은 화장품, 정원 상표가 붙은 수산물 등이 있겠죠.
아니 이제 삼성 소리가 나와서 망종이지 북한에도 사실은 삼성 텔레비가 들어가기 전에 일본산 텔레비를 제일 좋아했어요.
네.
쌍용 뭐 이런 거.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삼성 TV가 많이 들어가면서 북한 정권이 그걸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성 TV가 있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도 삼성 물건을 정말 선호하죠. 그 상표 때문에. 상표가 붙어야 더 믿음이 가는 게 사실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상표도 상표권이라는 상표권이라고 해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앞서 말한 전자제품도 있을 수 있지만 옷이나 가방 등의 물건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티셔츠 하나만 500달러가 쉽게 넘어가는데요. 사실 일반 티셔츠 제조 원가는 2달러도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상표만 딱 받고 생긴 모습 따라 해서 2달러짜리 옷이 500달러짜리 옷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상표권 침해가 빈번합니다. 남한에서도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베껴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사실 그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가 500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돈으로 한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쌀 7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하나에 북한에서 쌀 7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싸다는 게 저도 이제 계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상표라는 게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등록된 게 사실 좀 적을 텐데요. 이 분야도 훗날 있을 통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앞에서 중국이 상표권을 잘 어긴다고 했는데
네.
또 반대로 중국은 상표를 아주 많이 등록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자신들이 회사명을 상표로 쓰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미 그 상표를 등록해서 자기들 것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상표법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 출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북한에 상표를 마구 등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 대화가 되어야 상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게 많아서 이런 세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빨리 되어야 하지만 남북 간에 자유롭게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는 날이 열려야 합니다. 교류를 쉽게 하는 날이 오면 뭐 상표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이 방송 의미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때가 되면 뭐 그냥 북한에 살고 계신 분들도 초대해서 아무 얘기나 재밌는 주제 잡아서 대화하는 걸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사라질 수가 없죠. 굳이 뭐 노동신문에 나온 세계 소식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북한 분들이 인터넷으로 쫙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특허권이나 상표권 외에도 디자인권 중요합니다. 디자인이라는 말 북한에서도 사용하나요?
아, 디자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디자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한글로 표현하면 네. 뭐 형상이나 모양, 색채 아, 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 본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서.
전반적인
예, 본을 딴다. 바지 본을 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예쁘고 멋있는 것 이런 고유의 형태와 색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았는데 남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들기도 싫어지죠. 이런 개인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게 디자인권이고요. 실용실안권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어려운데 이 특허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지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또는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가 실용실안권입니다. 이런 권리가 없는 나라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특허의 범위 안에 이 실용실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가 저작권입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기술이 없으면 받기가 쉽지가 않고 상표권도 개인이 의미 있는 걸 얻기는 어려운데 저작권의 경우에는 재능이 있거나 또는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저작권을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시로는 내가 쓴 글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노래를 만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래 하나 잘 만들어서 저작권료를 받아서 평생을 먹고 사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네, 그런데 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작곡가나 가수들이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도 바로 이 저작권입니다. 그런데 제목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목은 보통 두세 단어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목 자체로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미 있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제목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사실상 그 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서 다른 사람들이 창작의 자유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는 제목에 저작권을 적용했다고 쳐봅시다. 통일 이 제목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창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저작권법 때문에 못하겠죠, 앞으로.
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런데 현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지식재산권도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돈을 낼 방법이 아예 없긴 하지만 북한의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남한이나 다른 나라의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 저작권료 내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죠.
네, 북한만의 현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노래나 영화를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남한에서도 한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저작물을 공유할 방법이 없었는데 속도가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쉽게 여러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봉된 영화는 정식으로 돈을 내고 줘야 한다. 음악도 그냥 들을 수 없다. 이런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에게 정착된 것도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북한에도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생긴 것 같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만의 갇힌 나라에 살고 있으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인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담백하고 저는 좋았어요. 저도 이제 만약에 북한 사람 입장에서라면 생소하지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귀를 쏠깃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허 기자님 말씀에서 이제 북한은 현재 상표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상표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의문이 이 한 문장에 대해 풀렸어요. 북한 시장에 가면 한국 옷은 상표를 다 가위로 잘라서 팔아요. 왜? 시장에서 중국 옷은 상표는 단속을 안 하는데 한국 상표는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국 옷을 팔 때는 가위로 상표를 잘라서 본인 앞에서 확인해주고 잘라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북한 정권의 이런 거부권하고 연관이 됐다는 걸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았고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무릎을 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장에서 한국 상표를 단속했구나. 하루빨리 북한도 제발 한국 상표를 거부하지 말고 좀 좋고 예쁘고 발전된 거는 남한 걸 그냥 따라하고 받아들이는 게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 준비해 주신 허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